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강력한 제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국회 특별연설에서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해 규탄하며 제재를 논의하는 가운데 북한이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공언하고 있는 것은 극단적인 도발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북한 정권을 겨냥한 압박 조치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강력한 대북 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개성공단 중단은 앞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취해야 할 여러 조치의 시작에 불과하다며 북한이 스스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한미 동맹의 미사일 방어 태세 향상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은 영내 질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미서부 캘리포니아주 란초 미라지에서 열린 미국과 아세안 정상회의 개막 연설에서 아세안은 동남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의 중심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늘까지 이틀간 열리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등과 관련해 원칙들을 정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항행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 규칙은 옹호되고 분쟁은 평화적이고 법적인 수단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상들은 이와 함께 무역과 통상, 혁신, 기업가 정신, 극단적 폭력 등 여러 현안들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시리아의 바샤르 알라사드 대통령은 국제 시리아 지원그룹의 휴전 제안이 이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사드 대통령은 어제 연설에서 시리아의 5년 내전은 처음 몇 달 이후에는 국제 분쟁으로 진행되어 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아사드 대통령은 또 터키와 사우디아라비아가 시리아의 자국군 파병을 오랫동안 원해왔다며 이들 두 나라는 열강들의 감독을 받고 오직 그 명령만을 따르는 추종자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터키와 사우디는 시리아 내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을 소탕하기 위한 미국 주도 연합군 공습 작전에 참여하고 있지만 시리아에 군대를 파병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세계 최대 산유국 4개 나라가 국제 유가 폭락을 막기 위한 산유량 동결에 합의했습니다.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 베네수엘라, 카타르 석유 장관들은 오늘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열린 비공개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카타르는 산유량을 지난달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으며 이에 대해 사우디 측도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회의는 석유 수출국 기구 등 산유국들이 지난 19개월간 이어진 국제 유가 하락세를 끝내기 위한 전면적인 산유량 감축에 극적으로 합의할 것이라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한편 국제유가는 당초 감산 합의에 대한 기대 속에 배럴당 35달러 선으로 올랐다가 산유량 동결 발표에 그치자 다시 34달러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멕시코를 방문 중인 프란치스코 로마 가톨릭 교황이 어제 멕시코 남부의 빈곤 지역인 치아파스 주에서 미사를 주재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종합운동장에 모인 수만 명의 군중들을 향해 멕시코 토착민들이 사회로부터의 박탈감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데 대해 용서를 구했습니다. 교황은 멕시코 국민들이 종종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방식으로 호도되고 사회로부터 배제돼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일부는 치아파스 주민들의 가치와 문화, 전통을 열등한 것으로 간주해왔고 권력과 돈, 시장에 중독된 이들이 주민들의 땅을 훔치거나 오염시켰다고 비난했습니다. 미국의 조지 W부시 전 대통령이 친동생인 제프시 공화당 경선 후보의 선거운동 지원에 나섰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어제 부인 로라 부시 여사와 함께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에서 열린 유세에 참석해 동생 부시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오는 27일 공화당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예비선거가 실시됩니다. 미국 CBS 방송이 최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제프 씨 후보는 6%의 지지율로 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국회 국정연설에서 북한 정권을 겨냥한 강력한 제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이대로 변화 없이 시간이 흘러간다면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고 있는 김정은 정권은 핵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게 될 것이고
서울에서 열린 제7회 한중 외교차관 전략대화에서 중국은 미국의 한반도 내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이후에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이 인권침해로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고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말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1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 영하 9도에서 영상 6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오늘 국회에서 특별연설을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더 이상 북한의 기만에 속지 않겠다며 북한 정권을 변화시키기 위한 강력한 제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해 규탄하며 제재를 논의하는 가운데 북한이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공언하고 있는 것은 극단적인 도발 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만약 이대로 변화 없이 시간이 흘러간다면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고 있는 김정은 정권은 핵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16일 북한의 잇단 도발과 관련해 국회에서 실시한 국정에 관한 연설에서 이같이 말하고 대북 정책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북한의 기만과 위협에 끌려다닐 수는 없으며 과거처럼 북한의 도발에 굴복하여 퍼주기식 지원을 하는 일도 더 이상 해서는 안 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북한 정권을 겨냥한 압박 조치를 강화해 나갈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 정권을 반드시 변화시켜서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깃들고 자유와 인권, 번영의 과실을 북한 주민들도 함께 누리도록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를 위해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하고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앞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취해야 할 재반 조치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정부는 북한 정권이 핵 개발로는 생존할 수 없으며 오히려 체제 붕괴를 재촉할 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스스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너무 오래 북한의 위협 속에 살아오면서 국민들 사이에 안보 불감증이 생긴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방식과 선의로는 북한 정권의 핵 개발 의지를 꺾을 수 없고 북한의 핵 능력만 고도화시켜 결국 한반도에 파국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북한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근본적 해답을 찾아 실천하는 용기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조치에 대해서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막기 위해 북한으로의 외화 유입을 차단해야만 한다는 엄중한 상황 인식에 따른 조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지급한 달러 대부분이 북한 주민들의 생활 향상에 쓰이지 않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북한 정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사실상 지원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그대로 지속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또 미국과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 논의와 관련해선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양국의 연합 방위력을 증강시키고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 향상을 위한 협의가 진행하고 있다며 사드 배치 협의 개시도 이런 조치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동맹국인 미국과의 공존은 물론 한, 미, 일, 3국 간 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고 중국과 러시아와의 연대도 계속 중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당사국들의 확고한 공감대가 있는 만큼 앞으로 그 공감대가 실천될 수 있도록 외교력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한국 사회 일부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이라는 원인보다는 북풍 의혹과 같은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다며 내부를 분열시키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으로 북한이 각종 도발로 혼란을 야기하고 국론을 분열시키기 위한 선전과 선동을 강화할 수 있는 만큼 그럴수록 국민과 국회의 단합된 힘이 북한의 의도를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국정연설에 나서게 된 배경과 의미에 대해서 전문가의 분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민간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의 고명현 연구위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국정연설에 나서게 된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네, 박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 대신 국회를 선택한 이유는 아마도 지금 여야 간의 갈등이 극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북핵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 국민 여론이 통일돼야 되고 그 정쟁이 더 이상 계속되면 안 된다는 그런 뜻에서 아마 그 국회 연설을 택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북핵 문제는 여야 간의 정치적 갈등을 떠나서 그러니까 한국의 어떻게 보면은 실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정쟁을 넘어서 이제 여야 간의 같은 공동된 대응을 하자는 그런 국민적 차원에서 대응을 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국회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네. 박 대통령은 북한이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고 있다 이런 표현 또 아주 강력하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네. 남북관계에 대한 박 대통령의 상황인식이 바뀌었다고 봐야 할까요?
제가 물론 박 대통령이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전과 4차 핵실험 이전에 어떻게 인식하고 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이전까지는 4차 핵실험 이전에는 우리 정부의 기존 대북 입장은 입장은 아무래도 대화 중심이었고 그래서 네. 그거를 위해 가지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그런 프로세스를 진행 중이었거든요. 아무래도 트러스트를 서로 간의 신뢰를 높이는 그런 차원에서 경제, 정치, 군사 모든 분야에서 이제 긴장을 안화시키겠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4차 핵실험이 있었고 그 4차 핵실험을 아마 내부적에서는 그러니까 정부 내부에서는 아마 더 넘을 수 없는 레드라인으로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함으로써 더 이상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나 기타 대안 노력에 응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차원의 결정과 인식을 한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1년에 있었던 북한의 도발 사례, 그러니까 작년 8월부터 있었던 지뢰 도발부터 시작해서 많이 의문이 되는 여러 가지 북한 고위층에서 이제 처형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종합해서 볼 때 아무래도 김정은이 더 이상 이 박근혜 정부와는 대화를 응하지 않고 계속 도발 그리고 핵 개발에 있어서는 이제 더 이상 더 이상 남북 간의 대화를 안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인식이 강한 것 같습니다.
네, 개성공단 전면 중단 이유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한국 내에서 논란이 되고 네. 있는 이 자금 전용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설명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홍영표 장관이 대성공단 자금이 핵 개발에 유용됐다고 해서 그리고 문서가 있다고 해가지고 논란이 좀 있는데요. 네. 근데 재밌는 사실은 이번 대통령 연설문 전문을 보면은 그걸 전혀 부정하지 않고 실제로 그런 증거가 있다는 그런 구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볼 때 홍영표 장관이 말한 구체적인 퍼센티지를 얘기했는데 70% 정도가 한국 정부가 이제 북한에 제공하는 개성공단 이용 비용이라고 할까요? 그런 70%가 이제 북한 자금으로 들어간다고 그렇게 말한 게 있는데 그 퍼센티지만 얘기 안 했을 뿐 같은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성공단이 그 더 이상 그 남북 간의 그 경협의 그 모델이 아니라 사실은 그러니까 한국을 위협하는 그 핵 도발 그거를 자금줄이었다는 그 입장을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그 전반적인 인식은 지금 홍영표 장관이 그 말한 그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네.
그 인식과 다른 것 같지가 않습니다.
박 대통령의 연설에서 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문제에서요 앞서와 네. 다른 어떤 강조점이 있었습니까?
아 재밌는 거는 이번은 아무래도 그 국회 연설이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제가 받았던 느낌은 이제 대내용이라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외용이라 대내용. 재밌는 거는 이제 한미일 그 정책 공조를 강조를 했고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도 이제 언급이 좀 나오는데 굉장히 짧게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는 이제 뭐 거의 그러니까 상의를 하겠다 그런 정도로 수준으로 볼 수가 있는데
네.
그래서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거는 앞으로 이제 박근혜 정부가 어떤 식으로 이제 북한과 대북 정책을 펼치냐면은 기본적으로 한미일 그 군사 협력 그리고 그 외교 안보 협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대북 정책을 펼치지 않을까 그런 인상이 들었습니다.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는 비교적 짧게 언급을 했는데요. 여기에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사드 배치를 짧게 언급한 사실은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이 국회 연설이 남북 경협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었던 그 개성공단 폐쇄 조치 이후에 나온 거기 때문에
네.
개성공단 폐쇄의 그 당위성 그걸 설명하는 데 많은 비중 그 부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 같고요. 사드 배치는 아무래도 중국이 우리나라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 이게 공격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자꾸 그것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걸 일축하고 사드 배치는 사실이 방어적이다. 그리고 정당한 그 우리 그 아까 한국만의 그 전략 조치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강조하기 하지 않는 게 도리에 어떻게 보면은 사드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기술적인 문제지 이게 전략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걸 중국 측에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설은 기본적으로 개성공단 폐쇄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을 하고 그걸 납득하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사드 배치는 그 당위성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짧게 언급한 것 같습니다.
네. 박근혜 정부의 이 같은 강력한 대북관계를 고려한다면 앞으로 남북관계는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시는지요?
아무래도 워낙 이번에 한국 정부가 취한 조치가 강력하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앞으로 2년 정도 남았는데 그동안에는 별다른 지금 저희가 느끼고 있는 그 내북관계 그러니까 이제 남북관계가 더 호전될 거란 느낌은 거의 없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은 한국이나 북한이나 굉장히 강경한 자세를 취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그 향후 대북 정책은 비핵화를 우선 최우선 순위로 두고 그리고 한미일 정책 공조를 강조하고 그리고 남북 대화는 어떻게 보면 뒷전으로 밀어뒀다고 볼 수가 있고요. 북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북한도 심지어 중국의 중국이 말리는 것과를 중국을 무시한다는 느낌을 줄 정도로 이렇게 지금 미사일 핵도발을 강행하고 있는 거 보면은
네.
남북관계에 대해서 큰 기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최소한 다음 정권이 들어서는 이제 향후 2년간은 그 남북관계는 계속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자, 고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국정연설의 배경과 의미에 대해서 아산정책연구원 고명현 연구위원의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오늘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채택 시점에 대해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협의가 가속화되고 있는 움직임은 있지만 현재로서는 안보리 결의안 채택 시점이 이번 주나 또는 다음 주라고 특정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변인의 이 같은 발언은 서울에서 한국과 중국의 외교 차관 전략 대화 직후에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조 대변인은 다만 한국 정부는 지난 7일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신속한 관련 결의를 채택할 것이라는 의사표명이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과 중국 간 외교 차관 전략 대화가 오늘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중국 측은 한국 내 배치가 논의 중인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에 대해 신중한 행동을 바란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성남 한국 외교부 제1차관과 장예수이 중국 외교부 상무부부장이 각각 대표로 참석한 제7차 한중 외교차관 전략대화가 16일 오전 서울 외교부청사에서 개최됐습니다. 지난달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중국의 고위 당국자가 한국을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번 전략대화에서 한반도 정세를 비롯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관련 안보리 결의 채택 등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의 16일 정례 브리핑입니다.
특히 안보리 제재 결의 채택 등 대응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협의가 진행되었고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발전과 이를 위해서 긴밀한 전략적 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장예수이 부부장은 전략 대화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한중 간 사드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고 중국 측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면서 관련 측이 신중하게 행동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장 부부장이 말한 관련 측은 사드 배치 여부를 위한 공식 협의를 시작한 미국과 한국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중국은 줄곧 한국 내 사드 배치는 미국의 대중국 압박의 일환이자 중국의 전략적 안전 이익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반발해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와 관련해 이번 대화에서 사드 한반도 배치 문제에 대해 중국 측의 한국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입니다.
사드 문제에 대한 중국 측 입장을 저희가 잘 알고 있고 또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정부의 입장과 원칙을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 부부장은 이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도발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 결의와 관련해 중국은 새롭고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 통과에 찬성한다면서 하지만 이와 동시에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한반도 평화 안정을 수호하는 결심이 확고부동하다고 장 부부장은 말했습니다. 이는 새롭고 강력한 안보리 결의에 찬성한다면서도 이른바 중국의 북핵 3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대북 제재 수위와 관련해 여전히 미국과 한국, 일본과 이견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광운대학교 국제학부 신상진 교수입니다.
북한에 대해서 추가 제재 조치를 취하는 데에서는 중국도 동의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지만은 미국이나 한국이 독자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취하는 강경한 그런 제재 조치에 대해서는 중국도 찬성하는 입장이 아니죠. 강도 높은 제재 조치는 오히려 북한으로 하여금 더 추가적인 도발을 일으키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한국 외교부는 이번 대화에서 한중 두 나라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지속적 발전을 중시하고 있음을 확인했으며 올해 중 편리한 시기에 중국에서 제8차 한중 외교차관 전략 대화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장 부부장도 한중 관계 그리고 지금의 한반도 정세에 대해 솔직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습니다. 한중 전략 대화는 지난 2008년 12월 처음 열려 해마다 한 번쯤 개최됐지만 2003년 6월 6차 대화 이후 열리지 못하다 2년 8개월 만에 재개됐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중국 정부가 한국 내 사드 배치 논의에 대한 비난 수위를 갈수록 높이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를 결연히 반대한다며 직설적인 공격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한국은 사드 배치가 중국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의 한반도 배치 논의에 대해 결연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드 반도 시통의 覆盖 范围.
홍 대변인은 사드 배치 가능성에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시한다며 관련국의 한반도 문제를 이용해 중국의 국가 안전과 이익을 훼손하는 데 결연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앞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도 지난 12일 영국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고사성어까지 써가며 미국과 한국을 거칠게 비난했습니다. 과거 초한시대에 유방과 패권을 다투던 항우가 유방을 죽이기 위해서 부하 항장에게 칼춤을 추게 한 의도를 사드 배치에 비유한 겁니다. 이는 항우는 미국, 유방은 중국, 항장은 한국으로 묘사해 미국이 중국을 해치기 위해 항장의 칼, 즉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려 한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왕 부장은 그러면서 사드 배치는 한국 방어뿐 아니라 더 큰 목적, 즉 중국을 겨냥하는 데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당국자들의 이런 발언은 과거에 비해 비난 수위가 훨씬 높아진 겁니다. 중국의 사드 배치 반대는 사드가 공론화되었던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커티스 스케페로티 주한미군 사령관은 6월 한미 조찬 강연에서 한국에 사드 배치 요청을 개인적으로 한 적이 있다고 공개리에 밝혔습니다.
But there's consideration being taken in order to consider THAAD being deployed here in Korea. It was a U.S. initiative.
사드의 한국 배치를 위한 검토를 사령관으로서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는 겁니다. 이어 사드 배치가 한국의 안보와 국방에 도움이 될 것이란 세미얼 라클리어 당시 미 태평양 사령관과 한민구 국방장관의 발언이 잇따랐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은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직접적이고 공개적인 반대는 아니었습니다. 추거홍 주한중국 대사는 그해 11월 한국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간담회에서 사드가 북한이 아닌 중국을 겨냥한 것이란 인상이 있으며 중국의 안전에 해로울 것이란 우려를 밝혔다고 참석자들이 전했습니다. 흑내의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특히 미군 당국자들의 사드 배치 발언이 계속되자 지난해 2월 공개리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관련국, 즉 한국이 안보를 추구할 때는 지역의 평화와 안정, 양자 관계의 대국적 측면에서 출발해 문제를 신중하고 적절하게 처리하길 바란다는 겁니다. 유리젠 차오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도 다음 달인 3월 서울을 방문해 기자들에게 한국과 사드 문제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며 중국 측의 관심과 우려를 중요시해주면 감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인 4월 라클리어 미 태평양 사령관은 상원 군사청문회에 출석해 사드 배치 가능성을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ve been in discussions about the potential deployment of additional THAAD battery.
이 청문회에 출석한 커티스 스케퍼러티 주한미군 사령관은 특히 중국이 한국의 국방 전략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려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사드 체계는 한반도 방어에만 특화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존 맥케인 상원 군사위원장은 특히 같은 달 VOA에 중국이 사드 배치에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The Chinese should understand that it's a issu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and not any business of theirs.
사드 배치는 미국과 한국의 문제이지 중국과 아무 관련이 없으며 사드가 방어 무기임을 중국이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순쟁과 중국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은 다음 달인 5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대화에서 한민과 한국 국방장관을 만나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거듭 우려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사드 배치에 대해 미국의 요청도 협의도 결정도 없다는 이른바 삼노 입장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반대는 완곡한 표현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지난 7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미국과 한국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논의를 공식 시작한다고 발표하자 중국의 태도는 크게 달라졌습니다. 중국은 김장수 한국 대사를 초치해 항의했고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 문제를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고 압박 강도를 높였습니다. 이래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더 이상 위기 상황을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강조했습니다. 류재승 한국 국방부 정책실장입니다.
한미 동맹이 이러한 방어적 조치들을 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까지 우리가 주목해 왔듯이 북한이 전략적 도발을 감행해 왔고 비핵화에 대한 진정하고 신뢰성 있는 협상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피터 쿡 미 국방부 대변인도 사드 배치는 오로지 북한의 위협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And I think Bob without getting into a timeline again we'd like to see this
하지만 왕이 외교부장은 지난 12일 독일 뮌헨 안보 회의에서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윤병세 한국 외교장관을 잇따라 만나 작심한 듯 사드 배치 검토를 비판했습니다. 사드 배치는 중국의 전략적 이익을 명백하게 손상시키는 것이라며 강한 반대 주장을 펼친 겁니다. 이어 고사성어와 결연한 반대 표현까지 써가며 사드 배치를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미 국무부의 애나 리치 앨런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14일 VOA에 사드는 순수 방어 체계로 중국의 전략적 억제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거듭 반박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대기권 안팎에서 탄도미사일 요격이 가능하고 방어와 탐지 범위가 훨씬 넓은 사드의 강점이 북한의 미사일과 비대칭 전력 움직임을 일찍 포착해 억제력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사드의 강력한 고성능 X밴드 레이더가 중국 대륙 한복판까지 탐지해 자국의 안전과 이익을 훼손할 것이란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가 결정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중국이 이처럼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미뤄볼 때 앞으로 중국의 비난 강도는 더 거세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뷰 뉴스 김영걸입니다.
중국의 관영 언론들이 중국 정부가 대북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사설을 잇따라 게재했습니다. 언론들은 북한 핵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면서도 사드의 한반도 배치 등을 비롯한 외교 문제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심도 있는 대처를 주문했습니다. 함지하 기자입니다.
중국의 관영 언론인 환구시보는 북한을 바라보는 중국 내 여론이 악화됐음을 지적하면서 강한 대북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환구시보는 15일자 사설에서 중국 정부가 여론에서 점점 멀어질수록 중국 정부의 정치적 부담이 늘어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신문은 과거 중국인들은 북한과의 양자 관계를 유지하는 틀 안에서의 대북 제재를 지지했지만 북한 핵 문제가 심화되면서 평양에 아픔을 주는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기울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북한을 오랜 친구라기보다는 중국의 부담, 심지어 성가신 이웃으로 생각하는 중국인이 늘고 있고 북한의 부정적 관점을 가진 중국인도 60% 이상이라고 추정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을 바라보는 중국의 시각이 바뀐 만큼 중국 정부도 여론의 눈높이에 맞는 대북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상 강화된 제재로 북한을 압박하라는 주문입니다. 실제로 신문은 여론이 외교 정책을 주도할 순 없지만 여론은 외교 정책의 기초가 된다며 여론의 변화는 중국 정부가 북한을 더욱 강하게 제재하도록 하는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신문은 북한 핵 문제가 동북아시아 문제를 넘어 다양한 외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중국 정부가 북한 문제에 보다 심도 있게 대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최근 미국이 한국과 공조해 중국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며 중국은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고 융통성을 지닌 상태로 스스로 세운 마지노선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어로 발행되는 관영 매체인 차이나 데일리 신문도 같은 날 사설을 통해 대북 제재를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신문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로켓 발사 등이 위험한 문지방을 넘었다면서 북한의 핵 무장으로 인한 위협은 그 어느 때보다 현실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이 북한이 스스로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제재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이 제재 강도를 놓고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 그러는 사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가 불거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사드는 중국과 러시아의 안보에 위협이 될 뿐 북한이 핵 계획을 막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사드가 제재안 논의에 걸림돌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문은 모든 당사국이 북한의 핵 계획을 재고하게 만들기에 충분한 제재안 패키지에 동의한다면 사드의 필요성이 사라진다면서 북한을 실질적으로 아프게 할 수 있는 유엔의 결의안이 반드시 나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의 전략무기인 F-22 스텔스 전투기 넉 대가 내일 17일 한반도에 출동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 최강 전투기로 불리는 F-22는 적의 레이더망을 회피하는 스텔스 성능을 갖췄으며 최대 속력 마하 2.5 이상, 작전 반경은 2,177km에 이릅니다. 미군은 지난달 10일 장거리 폭격기 B-52를 한반도에 전개한 데 이어 동해에서 실시된 미한 연합 잠수함 방어 훈련에 7,800톤급 핵 잠수함 노스캐롤라이나호를 파견했으며 다음 달 실시되는 미한 연합 훈련 키 리솔브와 독수리 연습에는 핵 추진 항공모함인 존 C. 스테니스호도 전개할 예정입니다. 미국은 지난달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에 전략 무기를 잇따라 파견하는 등 대북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반인도 범죄로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북한 측에 통보해야 한다고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밝혔습니다. 또 유엔이 이 문제를 다룰 전문가를 임명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15일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할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이 보고서에서 유엔인권이사회가 북한의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게 반인도 범죄로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공식 통보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인권이사회가 자신과 자이드 라드 알 후세인 유엔인권 최고대표가 서명한 공식 문건을 김정은 제1위원장에게 직접 발송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 문건은 김 제1위원장과 북한의 다른 고위 관리들에게 그들이 조사를 받을 수도 있으며 조사 결과 인권 침해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 반인도 범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고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밝혔습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국제법에 따르면 하급 관리나 군인들이 저지른 범죄라 하더라도 이를 명령하고 교사한 북한 최고 지도자를 포함한 고위 지도급 인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진실을 파악하고 인권 침해에 따른 희생자 문제를 규명할 창의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을 찾는 역할을 맡을 전문가 3명을 임명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북한의 반인도 범죄에 대한 책임 규명을 요구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상황은 전혀 좋아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최종 보고서에서 유엔 안보리가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 침해 책임이 있는 북한 정권 관리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런 권고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거부권을 가진 미국과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5개 안보리 상임이사국 모두가 찬성해야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의 이번 보고서는 다음 달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 전체 회의에서 정식 보고될 예정입니다. 한편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는 국제사회와 유엔이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 침해와 반인도 범죄와 관련해 김 씨 일가의 책임을 묻는 일에 초점을 맞출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 13일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의 독재자 김정일이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정부를 이끌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국에서 북한에 보낼 이동식 저장장치 기부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폐쇄된 사회인 북한에 외부 세계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인 인권재단과 미 서부의 비영리단체인 포럼 280이 공동으로 이동식 저장장치를 모아 북한에 보내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자유를 위한 플래시 드라이브로 명명된 이 운동을 통해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USB 메모리 카드와 마이크로 SD 카드 등 컴퓨터나 휴대전화용 이동식 저장장치를 기부받아 북한 주민들에게 보낸다는 겁니다. 인권재단의 알렉스 글래드스타인 전략기획실장은 11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세계에서 가장 폐쇄된 나라인 북한에서 USB와 같은 이동식 저장장치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y're extremely valuable and they can carry information about the outside world. So they're kind of like a
이동식 저장 장치는 북한의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를 담아서 보낼 수 있는 매우 소중한 수단이자 북한 주민들에게는 외부 세계를 보는 창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글래스타인 실장은 북한의 정보를 유입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 한국 내 탈북자 단체들을 돕기 위해서 이번 운동을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운동을 통해 모은 이동식 저장 장치들을 서울의 탈북자 단체들에게 전달하면 이 단체들이 저장 장치에 미국 영화나 한국 드라마 등을 담아 북한으로 밀반입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글래드스타인 실장은 지난주 이 운동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약 만 개의 이동식 저장장치 기부를 약속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인권재단 측은 이번 운동을 시작하면서 한국 내 탈북자 단체들이 한 해 약 만 개의 저장장치를 북한으로 보내고 있다며 더 많이 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저장장치 구입 비용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런 단체들의 휴대용 저장장치를 지원하면 이 단체들이 장비 구입에 쓰는 시간과 돈을 북한에 보낼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향후 계획을 작성하는 데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글래드스타인 실장은 북한의 변화가 내부의 변화로부터 시작될 것이라며 이런 과정에서 외부 세계 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t's basically the beginning of the end when it comes to the brainwashing of the regime.
북한 주민들이 외부 세계 정보를 접하게 되면 당국의 쇠뇌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글래드스타인 실장은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외부 세계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면 북한 정권의 주장이 거짓임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러시아 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어기지 않는 한도 안에서 북한과의 경제 협력 사업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알렉산더 갈루슈카 러시아 극동개발부 장관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북한과의 경제 협력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러시아 극동개발부 측은 VOA에 갈루슈카 장관이 최근 러시아 정부의 극동개발 사업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에서 대북 경협 사업의 전망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고 전했습니다. 갈루슈카 장관의 기자회견 발언은 현재 극동개발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동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갈루슈카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가 러시아와 북한이 추진하는 경제협력 사업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는 질문이 나오자 먼저 두 나라가 벌이는 경협 사업의 잠재력을 언급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 간 경제협력 관계는 발전 잠재력이 크다는 설명입니다. 갈류슈카 장관은 그러면서 북한과의 각종 경제협력 사업을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에 어긋나지 않는 한에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평화를 위협하는 활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을 담은 안보리 결의를 어기지 않고 또 지역 안보를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북한과의 경제협력 사업을 진행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러시아와 북한은 최근 몇 년간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협력을 추진해왔습니다. 두 나라는 그동안 북러 통상경제, 과학기술협력, 정부 간 회의를 통해 에너지와 자원개발, 사회간접자본, 그리고 교육,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문제를 논의하고 의정서를 체결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초 전력협력협정을 체결해 전력기술 교류와 전력에너지 공급, 관련 기반시설 건설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는 또 연해주를 물류기지로 활성화하기 위해 북한 한국과 함께 라진 하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러시아 하산에서 출발한 물품을 북한 라진항을 통해 한국으로 운송하는 사업으로 현재 3차 시범 운송까지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쏜 뒤 라진 하산 프로젝트를 잠정 중단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이 프로젝트의 전망은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매주 화요일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입니다. 국제사회에 흩어져 살고 있는 탈북자들은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응해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한 한국 정부의 조치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장량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50대 탈북 남성 제임스 박 씨는 개성공단은 애초 시작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정권 유지만 도왔을 뿐 남북관계 개선에는 아무런 쓸모가 없었고 북한은 처음부터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전쟁을 위한 돈이었으니까 그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뭐 그걸 해가지고 남북한의 평화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돈이 곧 정권 유지에 돈 들어가니까 이런 건 오히려 뭐 시작부터 하지 말았었어야죠.
평양에 거주했던 박 씨는 북한에서 러시아와 무역을 했던 경험을 언급하면서 당시 개인적인 이득은 없었지만 당에 충성한다는 자긍심이 높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부끄럽다며 북한 근로자들 역시 나중엔 자신과 마찬가지일 거라며 개성공단 폐쇄는 잘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북한 대청군한테 미안한 짓을 한 거죠. 북한에서 살지 않고 해외 나와서 돈을 건다는 궁지를 가지고 살았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참 부끄러운 일이죠.
영국에서 북한 인권 활동을 벌이고 있는 북한 인권 유럽연합 박지현 간사는 해외 탈북자들은 한 목소리로 이번 사태를 환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개성공단 사업이 주민들이 아닌 북한 정권을 도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탈북민들이 항상 말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세계가 저희 말을 귀담아 들어주지 않으죠. 그러한 지원이 지금까지 북한 독재자들을 도와준 것이지 주민들을 도와준 것은 한 번도 없거든요.
박 간사는 한국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도발 행위로 인해 경색된 남북관계를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면적으로 바꾼 것이라며 매우 잘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간사는 특히 개성공단은 인권 침해 장소였다며 한국이 인권 침해 장소를 폐쇄한 것과 다름없다며 반겼습니다. 박 간사는 북한 주민들은 성분이 좋아야 개성공단에서 일할 기회를 갖게 된다며 평등하게 누려야 할 권리가 성분이 나쁜 주민에겐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개성공단에 들어가서 일을 하려고 한다는 사람들이 많다더라고요. 그 개성공단에 들어가면 또 주민들이 죽은 안 먹고 밥이라도 먹겠지 뭐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뇌물도 주고 하면서 공장에 이어가려고 하지만은 일단 그 공장에 입주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성분제를 보면서 공장에도 입주를 시키는 것이고 하다 보니까 일반 지방 쪽의 사람들 뭐 특히 함경 남북도 쪽의 사람들은 그쪽으로 갈 엄두를 많이 못 내죠.
미국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재미 탈북민연대 조진혜 대표도 북한 주민의 인권을 이유로 개성공단 폐쇄를 환영했습니다.
한국 사람들하고 이제 접촉을 하면서 이제 그 처음에는 무서워서 말도 못하고 그러다가 친해지면서 이것저것 질문도 하고 궁금증을 나타내고 외부 세계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고 이제 그렇게 됐던 사람들은 거의 다 신고돼서 잡혀 들어갔고
탈북자들은 개성공단 폐쇄가 북한 주민에 미칠 영향이 그리 크지 않을 거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버지니아주 리치몬드에 거주하는 20대 탈북 여성 스타 최 씨는 개성공단 근로자들이 조금은 힘들 수 있겠지만 큰 염려는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 5만 명은 그 거기서 일했던 사람이 조금은 좀 힘들겠죠. 거기서 일해서 벌어 먹고 살았는데 어차피 북한 사람들은 뭐 북한 정부 도움 없이도 북한 국가 일해도 북한에서는 그 혜택이 없잖아요. 아예 네, 혜택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도 뭐 거기서 다르게 생크로처에 나가서 또 이제 다르게 살겠죠.
북한인권유럽연합 박지현 간사는 그러나 이번 조치를 강행한 한국 정부를 북한 근로자들이 원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를 원망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기회가 참으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한 건 그래요. 물론 일시적인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겠지만 앞으로의 우리 세대들을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는 곧 넘수해야 할 하나의 과제고 앞으로 통일을 이끌어 나가는 그 과정에서도 우리가 겪어야 할 그러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탈북자들이 목숨을 걸고 나와 자유를 찾고 통일을 염원하고 있는 것처럼 북한 주민들도 통일을 위해 개성공단 폐쇄를 겪게 되는 어려움은 견뎌야 하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탈북자들은 무엇보다 이번 조치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나 한국 정부가 배운 게 있어야 의미 있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대표는 개성공단 입주들에게는 안 된 일이지만 통일이 되기 전엔 북한과 그 어떤 거래도 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얻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김정은 정권에 강력한 메시지가 전달되길 기대했습니다. 탈북자들은 국제사회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잇단 도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 조치가 성과를 거두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국제사회나 뭐 이런 NGO 단체들이 주민과 독재자를 분류해가지고 지원하는 시스템을 좀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을 위해 주민들이 정부에 맞서 싸울 수 있고 또 주민들이 자유를 찾기 위해 투쟁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키울 수 있는 정책하고 또 그리고 북한 독재자들을 제약들을 국제사회 심판대우에 올려 세우기에 이렇게 두 가지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북한 정권에 대한 어떠한 내북 심리 작전 같은 것도 연구했으면
북한이 정말 따끔한 사과하기 전에는 그 어떤 것도 주거나 이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준비가 됐다는 거를 좀 보여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VOA 뉴스 장량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더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오늘 서울통신 첫 소식은 세계에서도 그 속도가 빠른 것으로 꼽히고 있는 한국의 고령화 소식인데요. 서울의 고령화가 특히 심각하다고요?
그렇습니다. 서울의 그 노령화가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16년 뒤인 2032년에는 서울 27개 자치구의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이 20%를 넘어간답니다. 서울이 초고령 사회가 될 것이라는 자료가 오늘 발표됐습니다.
노인이 서울 전 지역 인구의 20%가 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2013년부터 2033년까지의 그 20년간의 서울 각 지역의 미래 인구를 추산한 통계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서울시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는데
네.
평균 연령 점점 높아가서 전체 20% 이상이 노인이 될 것이라고 분석을 한 겁니다.
어느 사회든 고령 인구보다는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젊은 층이 많은 모습이 이상적인 구조라고 하는데요. 이 서울이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새로 태어나는 인구는 줄고요. 수명은 길어지면서 서울의 평균 연령도 지금보다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총 인구를 연령별로 세워서 정중앙에 있는 사람의 연령을 전문용어로 중위 연령이라고 하는데요.
네.
2013년에 서울의 중위 연령이 39살이었는데 2033년이 되면 약 49살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년 사이에 서울의 중간 연령이 10살 정도 더 많아진 50대를 바라보는 나이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서울시가 이런 분석을 했을 때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나요?
그렇습니다. 한국도 뭐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런 고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그 미래 사회를 분석하고 어떤 대책이 가장 좋을지를 고민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특히 수도 서울은 한국의 심장과도 같은 곳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고령화 사회로의 변화가 더 주목되고 있는 곳인데요. 서울시가 오늘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인구 구조 20년 사이에 지금은 그 항아리 형태의 그 인구 구조인데
네.
앞으로 20년 뒤에는 저연령층은 줄고 고연령층이 늘어나는 역피라미드 형태로 변화될 것이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분석을 해놓았습니다. 서울의 부담도 분석을 했는데요. 서울의 생산 가능 인구 100명이 부양하고 있는 인구 2013년에 벌써 3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2033년이 되면 100명의 인구가 무려 57명의 인구를 부양해야 될 것이라고 분석을 했고요. 2013년 서울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10.9%인 108만 5천 명인데 2019년에는 고령 인구 구성이 전체 14.3%가 돼서 고령 사회에 진입을 하고 2026년이 되면 20% 비율에 접어들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네, 좀 그야말로 거꾸로 놓은 삼각형 이런 모습이 이제 곧 머지않아 다가오게 됐군요.
그렇습니다.
네,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의 청소년들이 종이학 20만 마리를 접어서 전시회를 열었다는데 이 종이학이라면 종이로 접은 학을 말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정사각형 모양의 종이를 뭐 요리조리 접어서 양 날개도 만들고 뿌리, 꼬리까지 만들어내는 약입니다. 보통 가로, 세로 5cm 정도의 종이로 접은 작은 학 모양인데요.
네.
한국에서는 1980년대 전영록이라는 가수가 이 종이학이라는 제목의 가요를 불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천 마리를 접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서 당시 청소년들 사이에 종이학 접기가 열풍처럼 불었던 때가 있었고요. 또 좋아하는 사람에게 또 연예인에게 종이학을 접어서 멋진 포장을 해서 선물하는 것이 유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청소년들이 자라서 이제 부모가 됐는데 그 부모의 자녀들이 지금 다시 종이학을 접고 있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떤 기원이길래 종이학을 20만 마리를 접게 했는지도 궁금하군요.
예. 일본 강점기에 일제강점기에 일본으로 흘러간 이 윤리사지 석탑을 반환받기 위해서 이 종이학을 접은 겁니다.
네.
문화재 반환운동에 관심을 가지게 된 서울과 경기 지역의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이 그 한국의 문화재를 제자리에 돌려놓기 위해서 이 종이학 접기에 정성을 쏟은 것인데요. 이 종이학 접기 지난해 11월에 시작해서 몇 개 학교에서 이 종이학을 접기 시작했는데 47개 학교가 이 운동에 동참을 하면서 당초 목표였던 10만 마리를 넘어서 20만 마리의 종이학이 된 겁니다. 학생들이 지난 14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 학교에서 접은 종이학을 한 대 모으는 행사를 열었고요.
네.
오늘부터 19일까지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원회관 로비에서 문화재 반환은 종이학을 타고라는 주제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네, 20만 마리의 종이학을 접어서 일본에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문화재 윤리사지 석탑이 북한과도 연관이 있는 문화재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윤리사지 석탑이 본래 평양에 있던 고려시대 석탑입니다.
아, 네.
사실 이 윤리사지 석탑의 반환운동을 시작한 것은 북한의 조선불교도 연맹이었습니다. 이 석탑을 반환받기 위해서 일본 법원에 반환 신청을 했었는데 조정 신청이 결렬되면서 이 관련 이 활동을 한국에서 해외에 반출된 문화재 반환운동을 하고 있는 한 불교단체가 위임을 받아서 반환운동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이 평양 윤리사지 석탑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 오크라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오크라 문화재단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본래는 오크라 호텔 정원에 있었다는데 지난해 다른 곳으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 오크라 문화재단 측 윤리자치 석탑 반환은 정치적이고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주장하면서 일본과 북한 간의 정치 외교 상황이 개선이 되면은 무상으로 반환하는 것 검토하겠다 이런 의사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서울통신 오늘의 마지막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이 중국 사람들이 한국 관광업계에 정말 큰 손님인 것 같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산 물건 가방을 분석해놓은 자료가 나왔군요.
그렇습니다. 한국에 여행을 와서 돈을 많이 쓰고 있는 중국 사람들. 다음에 중국 손님들을 더 크게 맞으려면 어떤 취향을 가지고 있는지 자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서입니다.
네.
지난 일요일에 그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한 9만 명 가까운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중국으로 돌아가는 여행객들이었는데요. 약 지난 2주간 이 큰 손님을 지렸던 한국 관광업계가 중국 여행객들의 씀씀이를 자세하게 분석해 본 겁니다. 서울 시내 주요 백화점의 경우에는 중국인 매출 증가폭이 50에서 60%나 늘었고요. 대형마트의 경우에는 다른 기간의 매출에 비해서 춘절 특수 43.8%로 중국인 매출이 늘었다고 합니다. 서울에서도 서울역과 연결된 한 대형마트가 있는데 이곳의 경우에는 중국인 매출이 지난해에 비해서 106.9%가 늘었다고 합니다.
자, 큰 손이라고 불리는 중국 사람들, 한국에서 어떤 물건들을 많이 사가지고 갔을까요?
백화점에서는 주로 패션 명품들이 많습니다. 화장품도 많이 사갔고요. 대형마트, 뭐 일반 그 상점이죠. 큰 상점인데 샴푸와 라면을 주로 사갔다고 하네요.
네.
백화점에서 사간 패션 명품들, 뭐 세계적인 유명 브랜드입니다. 루이비통, 까르띠에, 뭐 티파니, 샤넬 이런 제품이었고요. 가장 많이 구입한 한국 화장품, 이 한방 성분으로 아주 유명한 해외로 수출이 많이 되는 이 설화수라는 제품이었답니다.
자,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뉴스에 이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먼저 북한 날씨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립니다.